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평생 그 자리에 나가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보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업자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그곳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인력시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업자가 와서 먼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나와 같이 가자고.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요, 참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가는가. 어느 순간에 한 업자가 와서 저와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정은요, 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선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선택을 받고 나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왜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착해 보여서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9시에도 나가보았더니 또 정오와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았더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주로 하루 일당을 일용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오전에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로 이제 1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시장에 나가보았더니 그때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일하러 굴려나갔는데 나만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와 몇 사람들만 여기에 일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들의 그 마음,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루 종일 여기에 서성이고 있느냐?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은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남아있는 그 사람들 절망이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 그러나 차마 포기하고 돌아가지는 못하고 서성해야만 되는 그들의 그 비참한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은요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있고 그리고 그 자격지심이죠. 나도 내가 나를 보아도 못났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보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물론 단비와 같은 말씀, 사막의 단비와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읽을 이 7절 말씀에는요, 절망과 감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니까 감격이죠. 이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주인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라뇨. 제정신이 아닌 주인이죠. 이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보고 싶은 어떤 장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시에 있는 서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뭔가 내가 다섯시라도 일을 하러 들어가면은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내 손에 들려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죠. 그래서 5시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이들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후 5시의 인생은 누구를 말합니까? 처음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때로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절망하면 안 되는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리고 죽지 못하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오후 5시 인생이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요 많습니다. 마흔이 넘은 딸이지만은 중증 뇌성마비로 인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딸이 있습니다. 자신도 손마비가 퉁퉁 불어서 부어 있어서 일을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딸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만 되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빨리 떠날 수는 없다. 그 어머니의 소원은요. 단 하루만이라도 딸보다 오래 사는 것이 그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우리 다섯의 인생입니다. 척추가 휘어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30년간 그 아내를 등에 업고 살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밝게 웃고 있지만 나는 힘들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러나 죽을 고통이 몰려오면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눈물 지으면서 울고 있는 남편 이제 익숙할 것도 한데 남편이 목욕을 시켜주면은 아직도 아내는 부끄러워한다고 그럽니다. 세수를 시켜주다가 이전에 예뻤던 그 아내의 모습 때문에 혼자 눈시울을 붉히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남들은 다 건강해서 웃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가슴 아파서 눈물 씻고 있는 그 인생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 인생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먼저 된 자들이죠. 그들은 일례시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일감을 얻습니다. 좋은 일감들은 다 이들의 차지입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건강해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경험도 있어서 능숙하게 일도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우쭐해하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선택해서 일하도록 해준 주인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은근히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선택을 받았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선택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와 더불어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얼만데?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성찬식 때 마시던 포도주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얼만데? 당신이 이제 세례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은 바깥의 편에도 다 차지 않을 그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으면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식 때 마셨던 포도주의 양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혜를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도 어느 틈인가 은혜의 추억은 자꾸만 사라져가고 내가 했던 일들, 내 공로 이것만 자꾸만 내 기억에 생생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머리 위에다 기록을 해놓아서 금방 사라져버리지만은 내가 했던 공로는 다이아몬드에 철필로 새겨놓아가지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은 누가 아닌지.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에게 오후 5시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일용직인데요,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포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정오쯤이라도 일하러 간 사람들은요, 반품사금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시에 불려 들어가는 사람은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는 의식이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누가 바라보아도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곳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요, 나고 잡니다. 그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는 병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부적격자로 보일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나는 왜 할 줄 아는 것이, 잘하는 것이 1위도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가? 집에 돌아가면요. 내 손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돌아서야만 됩니다. 아, 이 세상은 희망만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아니구나.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에 눈물이 있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찾으십니다. 부끄럼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겨우 서서 버티는 것, 서 있는 것, 그것조차도 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25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는 이 세상에서 일말의 자존심마저 무너져버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는 죽어야 되는구나. 두려움에 벽을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바로 25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압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찍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수 비집사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8월 15일날 여러분 아울리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제가 이러저러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기 전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도무지 살 수 없어서 그곳을 탈출을 해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한으로 와서 그 이미 북한에서 탈출하기 전에 복수가 차서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남한에 와서 3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요. 손을 잡고 그럽니다. 그분의 그 인생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북한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도 복수가 가득 차서 겨우겨우 탈출을 해서 남한에 와서 사는데 제 손을 잡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찾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눈을 감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집사님의 그 멋진 영혼, 영광스러운 그 영혼 두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얼굴이 평안해지는 것을 신방을 갔던 대원들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5시와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시간만 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았던 품삯은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하루 종일 10시간 일을 해야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5만원에서 10만원 그 사이가 되겠죠. 이 오후 5시 인생은요, 조금만 주셔도 감격하고 감사할 텐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놀라서 자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5시, 오후 5시 인생을 왜 포도원으로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 왜 그 사람을 오다섯의 인생을 부르셨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싶어서 그를 보고 싶어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빈손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품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오다수씨 같은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난 인생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다섯이, 오다수씨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죠. 사람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속에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감격이고 기쁨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소망이 아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걸작품은요,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람만큼은 맨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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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 사랑을 듬뿍 담아서 빚어 만드셨는데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는 또 다른 성경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서 행복해하셨다라 그 말씀입니다.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행복해하셨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더라, 좋았더라, 행복해하셨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털을 닦았습니다. 기초를 다 닦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아, 잘 닦여졌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잘 세워졌습니다.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지붕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될 내 아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면 이 집을 세우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픕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들어와 살 아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행복해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그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 그것은요, 곧 이 모든 만물을 보고 누리며 기뻐할 내 아들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진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을 해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었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을 사는 주의 백성, 하늘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시업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내 주 예수님의 모습을 사는 것, 그것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이 있죠. 의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우리 그 최장로님 전도하신 분 저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요. 보니까 모자를 이렇게 한번 벗고 난 다음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한 절반 정도를 잘랐습니다. 머리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 수술을 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죠. 말도 어눌하고 손도 잘 못 움직이고 발도 잘 못 움직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후유증이 그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다 치료가 되면은 뇌가 다 치료가 되면은 그러면은 말도 잘하고 손도 잘 움직이고 발도 잘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 뇌가 치료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뇌가 다 치료가 되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뇌가 치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손이 움직여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여서 손에 자극을 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리를 움직이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자극을 주면은 그러면은 역으로 이 뇌가 치료가 빨라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뇌가 다 치료가 되어서 내 몸이 다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아파도 움직이고 애를 쓰면은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뇌가 치료가 빨라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과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언뜻 제 머릿속을 탁 스치면서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은 행복해지기를 기다려라. 너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노래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다가, 주님을 노래하다가 보면요, 자극을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노래하다가 보면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요, 뭐 합니까? 노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젠 제가 너무나 은총 입어 중한 재심 벗고 보내 이 노래를 찬송을요 하루 종일 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이 찬송을 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경 암송대회 나간 우리 성도들요 한 72명이 나갔는데요 무려 40명이 1등을 냈습니다. 40명이요 만점을 다 맞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그 속에 제 두 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혼자 기뻐했던 것 아닙니다. 오전부터 저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소심 붙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오후 5시 인생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 오후 5시 인생을요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보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 그걸 보고 싶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노래하다가 보면 내 속에서 주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바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환경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드 찬송가 438장 이 찬송 여러분 부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서 역사해 달라고 438장의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